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죠. 이사야 5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8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8절 같이 읽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 오늘도 그 공로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질 주의 말씀이겠으나 당신의 은혜만큼 잘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전한 삶과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 했더랬습니다. 개선장군처럼 큰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주님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간 보여주신 온갖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칠 능력자로서 예수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중들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길에는 옷을 펴서 주님 맞이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들의 너무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주님의 행보는 이후 이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요 죽으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당시 군중들은 이것 전혀 몰랐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차근차근히 준비되어진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방식대로 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 구원계획 과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 기록되어진 본문의 말씀. 그러나 이 예표의 말씀이 그리 오래전부터 주어져 있었음에도 인간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찰나의 감정에 휩쓸려 예루살렘 입성의 주님을 자기 뜻과 방식대로 환영한 것이지요. 이날의 예수 환영의 군중들, 결국 어떻게 변합니까? 환영의 함성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란 고함으로 바뀌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손들은 곧 예수를 향해 돌 던지는 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제대로 몰랐던 무지하고 몽매한 인간들, 자기의 무지함도 모른 채 이들은 격하게 예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여, 죄성의 인간 군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러한 반응을 7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본문 오늘 53장 1절 먼저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인간의 뜻이 아니래요. 주님의 뜻대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기대와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나 당시 예루살렘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 환영자들에서 예수 박해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 가셨어야 했는지를 우리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대로 예수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오해할 가능성 다분합니다. 자기 기대, 자기 생각들대로 예수 맞이했다가 급히 돌변한 예루살렘 군중들의 그 위험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자칫 우리도요, 예수 환영 호소인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된 그 계획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덧붙여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며 오늘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내 삶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이때에 그에 대한 온전한 이해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방금 전 이사야 53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은 소상히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장군의 모습처럼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요 어떤 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그저 마른 땅에서 비틀대며 겨우 싹 틔운 연한 새싹과 같은 여린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도리어 내가 걱정할 만한 모습의 주님이셨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으셨고요, 풍채도 왜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적 평가는 2절 말미가 가장 극적입니다. 여러분, 2절 말미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분,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결국 이런 모양의 예수를 세상은 어찌 대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면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면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면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에 미친 듯이 열광하고 그것에 빠져들듯이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멋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양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 이래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이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고는 하는데 외모만 보고 따라다닐 만한 사람들이 연기하는 예수님 본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들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하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게 세상입니다. 겉모양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는 세상. 주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겉모양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면 우린 진심으로 그를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실상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길을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에 큰 천군전사 불러 오실 만한 강한 능력으로 오실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조차도 감추어질 만한 약한 모습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로 이러한 대접을 받기 위하여 오셨을까? 그것이 우리네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옷 입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하고요, 큰 장신구와 좋은 것들로 삶을 완전히 휘감고 산다고 해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악한 권시의 멸시를 영원히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고통받을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겪어내시고자 세상의 강한 모습 대신 죄된 우리의 약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초반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멸시와 천대는 누구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분명 우리의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은 멸시천대 활시와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 자체이시며 영광의 본질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당할 모든 질고를 직접 겪어내신 우리 주님. 이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고난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겪어내신 주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전부 다 받아주시는 이해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아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혈육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상황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는 그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데까지 우리의 이해가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고난의 끝에 죽음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예수의 사망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예수의 죽음은 오늘의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잘 살다간 이 세상의 한 인간의 죽음이었을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예수의 고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음은 결단코 그 고난의 끝에, 그 죽음의 끝에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이 완벽한 변화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영적인 근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비난을 참고 참고 또 이겨내셨던 듯이 우리도 주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질 그 부활의 기쁨들, 변화의 기쁨들을 보고 주님의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성경 이리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받았을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함께 겪어내신 예수님,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결과들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본연의 모습, 멸시천대받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 보내신 것입니다. 죄성의 우리 모습, 그것의 맞춤형의 계획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그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이들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챈 자도 없었습니다. 4절 후반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생각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징계는 그가 당할 것, 그런데 원래는 내가 마땅히 당할 것들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스스로 당연히 받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가 받는 고난은 그가 받을 고난 징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면 8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00여 년 전 이미 하나님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 생각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아 죽어가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자기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음을 본문 8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니 삶은 어떻게 될까요? 6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꿔느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들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가 내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징계받을 일도 없으니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여 각기 제 길로 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 죄된 인간,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은 그의 것이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찌 주님 앞에 그렇게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 공로와 내면을 아는 이들은 그때에도 지금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그 고통이, 고난과 죽음이 정말로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고난 나로부터 분리하고 있는지, 나와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3장 6절 성경은 이리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의 행태를 보시면서도 어리석은 착각으로 예수 맞이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계획 그대로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구원계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라고 말이지요.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몹쓸 대접 다 받고 계시는데도 말인데 그의 고통과 고난을 통한 구원계획에는 변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만이 유일한 죄의 대속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죽음밖에는 방법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이지요. 예수님 외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다른 대속의 길은 없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냥 진행시켜라고 하시니 변경도 없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셨을까요? 맡아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채찍맞는 이유, 내가 찔림당하는 이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무관심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속과 마음도 모르고 욕하는 이들 태반입니다. 저렇게 당하는 건 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라고 주님 욕하는 이들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들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 감당해야 하나 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 내가 굳이 왜?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 드는 건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성경은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요.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영광은 한 조각도 드러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친히 감당해 가시기를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말입니다. 7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할 말 없으셨을까요? 할 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고난받으니 사람들아 제발 나를 좀 바라보시오라고 그렇게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만 감당해 가셨더랬지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구원 사명 이루어내셨습니다. 뭐 조금만 해도 생색내고 자랑하고 이름 내놓는 사람들 참 많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손 왼손의 법칙 우리 주님이 먼저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린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여기에 사람의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죠. 이런 주님을 알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대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 주님 맞춰놓고 행여라도 예수님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우리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해해서 오직 기쁨의 소리만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군중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이해함으로 함께 아파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1년에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고난 깊이 묵상하고 참여하기를 애써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의 고난 아닙니다. 내가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실 일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가 대신 아파하고 그가 대신 죽어주셨다면 최소한 그를 향한 바라봄이라도 있는 삶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난이라 여기면 이번 한 주 그의 고난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날 자기 기대와 생각대로 주님 기쁘게만 맞이했던 예루살렘 성 군중과 같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멸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가 걸어갔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대신 걸어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